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25절에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하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으로 나에게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자에 관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목이 또 하나 있는데 돌아오는 목요일날 지난주에 광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성경 공부 하나가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고 코로나 때에 잠시 쉬기는 했지만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돌아오는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뒷부분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30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주는 아마 이 30조를 중심으로 정책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데 즉 교회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교회를 감독해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믿는다. 영적으로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행할 목사들이 있어야 한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예요. 성찬식과 세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재직회를 구성할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직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들마다 재직회가 있어요. 집사들과 권사들, 또 안수집사들, 장로님들 다 해서 이제 재직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직회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재직회를 열므로써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감독하며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을 재직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 30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원리로 다스리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직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직분자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직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관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관직하고 직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관직은 즉 세상의 직분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관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직분에는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저희가 장로교니까 전통적으로 장로교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냥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자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올해 직분자 임직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제가 헬라어를 오늘 오래간만에 하나를 썼는데 헬라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를 그 연상하시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 장로는 elder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deacon이라고 부릅니다. 이 deac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이에요.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인데 그럼 이 디아코노스는 어떤 말인가 하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게 원뜻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작은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식당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식당에 가면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식당이 크든 작든 간에 서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서브하는 사람들을 서버이라고 남자 여자를 할 것 없이 통칭으로 서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햄버거 집이 됐든 뭐 셀프 서비스라는 곳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아주 맛있는 식당, 아주 맛없는 식당 요거 빼놓고는 식당이 일식집이 거기가 맛이 거기가 거기 같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둔한 사람은 거기가 거기 같고 한식집도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 집 어느 한 특정한 집을 자꾸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너무너무 불친절하니까 말도 안 되게 불친절하니까 그러면 그 집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서버는 뭐냐면 음식을 서버가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음식을 날려다 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서버이에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은 서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버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브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범이 있어야 되겠죠. 샘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럼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들이 서버이라면, 우리들 모두가 다 섬기는 직분자들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준치를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치를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인데 하물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라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정말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을 특별히 세 가지로 크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전생에 그리스도의 그 인생 자체가 큰 섬김이었어요. 그 앞에 자막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인생 자체가 섬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26절 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가 다스리는 자냐? 섬기는 사람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제자들은 제자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식당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누가 앉아 있어야 되고 누가 음식을 날라다 줘야 돼요? 선생님은 앉아 계셔야 되고 제자들은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래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데? 하나님 나라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셨죠. 야, 내가 너희들 발 씻겨줄게. 근데 내 옷에 튀면은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냥 그 앞에 뭐예요? 앞치마 같은 거를 둘러 쓰시고 조심조심 발 닦은 거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발 닦으셨어요? 종의 모습이 뭐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겨주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되기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그 섬겨주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까지 오신 거예요. 그 한계가 뭐예요? 목숨 내놓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기까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기까지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다 드리고 대속물로 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생애 자체가 겸손하게 섬기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직분자들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긴 하지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나의 과거 이야기, 나의 간증거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교회를 다스릴 수 없어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두 개 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임경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봉사신학. 봉사신학의 기초는 어디서 근거되어졌다고 하는가 하면 기독론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랬어요. 기독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Doctrine of Chri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봉사를 여러분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의 세움을 직분을 받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 제가 헬라어 단어 한 번만 다시 쓸게요. 더 쓸게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었던 헬라어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오이코스 교회라는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LA는 있어요. LA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이 있는데요. 이 오이코스가 헬라어예요. 이 말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이코스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에서 또 연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오이코스모, 오이코노모스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회사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직원들만 있으면 됩니까? 하다 보면 직원들 몇 사람을 모아갖고 한 팀을 만들고 한 팀이 있으면 팀장이 있고 또 슈퍼바이저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뭐 비행기 안에서도 하물며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사무장이 있을 정도니까 어떤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뭔가 하면 모든 머슴들,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직분자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말은 장로와 목사와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직분자들도 종이라는 뜻이에요. 직분자들도 종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 목사, 집사 그러면 사람들이 좀 딱딱해요.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서 장로라고 안 부르고 집사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권위적이니까. 그러나 장로, 목사, 집사 할 것 없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밖에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예 저요 그냥 공동체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예 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 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 이래봬도 목사예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저 목사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에 아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할 때 나는 이래봬도 장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권위적으로 교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책이에요.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우들을 대신해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종들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종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이런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집주인의 계획적인 사역이에요. 집주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새로 다 수리하고 공사를 대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여러 명 되는 모든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청지기 한 사람을 불러다가 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상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인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의 계획적인 사역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직분자에게 집주인님께서 주시는 위례의 위촉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집을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위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촉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받아요. 청지기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맡길 테니까 이거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어떤 사람을 쓸지 누구를 안 쓸지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집주인을 또한 동시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을 위해서 청지기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집주인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집주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책임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직분자들은 미리 알아채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촉해 주셨으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야 되고 그 감사로 받은 것에 집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권한을 주셨을 때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함부로 뽑을 수도 없지만 직분자들을 멸시해도 안 돼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교회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각각 받은 은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갖춰야 되는 마음 자세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회들마다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느슨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허리띠를 풀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졸라 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더더군다나 성도들이 머리처럼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그리고 봉사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직분자는 섬기는 자고 직분자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은 특별히 안수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이나 목사가 된 다음에 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세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절차 가운데 투표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확신시켜주고 있는가 하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철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제가 지금 목이 많이 마르고 목이 많이 좀 쉬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적이라고 하는 말과 외적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을 조금 이따 갈게요. 내적인 게 있으면 외적인 게 있겠죠. Internal, external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야 돼요. 부르심 없이 우리가 직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언제 결심을 했다고 그랬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목사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적인 부르심 경험이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내적인 부르심은 그러면 장로나 안수집사에게 특별히 목사에게도 어떻게 내적인 부르심이 올까? 그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사용하세요. 전인격을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사용하세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 게 즐겁고 또 어떤 성도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측은해지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달려가서 교회를 고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고 또 건물이나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일이에요. 교회 일이에요. 그 교회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독의 직분을 받기에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실질적인 예가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볼게요.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고 그래서 골수칠 것 같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죠. 내적으로 불붙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말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적인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분이에요. 자기 목사래요. 그래서 어휴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목사를 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세금 공제받으려고, 세금 안 내려고 목사가 됐대요. 더 이상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도 그런 경우를 저는 봤어요. 한 타운에서 그래도 명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장로라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 나 장로 세워주면 얼만큼 헌금할게요. 그건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LA에서 제가 직접 봤던 경우는 안수집사님이래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해서 안수집사가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장사하려고, 세일즈 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손님이 다 확보가 되고 나면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또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구약 성경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가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성도들에 대한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적으로는 불렀는데 외적인 부르심이 없는 경우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바오를 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나바오를 가면 가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원주민 목사들 중에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부흥 집회 갔다가 거기서는 텐트 미팅이라고 그래요. 천막 집회라고 그러는데 천막 집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목사가 돼서 자기 집에서 개척하는 경우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는 부른 거예요. 내 쪽으로는 불렀지만 외쪽으로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를 왜 주신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확인시키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날부터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더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해서 부목사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목사를 초청할 때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왔고 그 교회가 인준해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까지는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서도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고 다 통과를 했다고 해서 바로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부름이 없으면 교회에서 청빙이 없으면 안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 시험을 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부르는 교회가 없으면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같이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멤버십들이 같이 투표하고 인정해 주기까지는 장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가도 또 피태 과정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장로가 안 되기도 하고 목사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 과정 하나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며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분자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